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한 러시아 해킹 그룹 레빌 해커 2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들은 각각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으로 레빌 조직과 연계된 해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해커는 지난 7월 발생한 카세아 해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커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카세아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이를 이용하는 전 세계 1,500여 개의 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이들의 범죄 수익 61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레빌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에서 동부 국경 지대로 넘어오려던 난민 수백 명을 쫓아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난민 수백 명이 국경 지대에 설치된 철조망까지 접근했고 일부는 이 울타리를 넘어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수천여 명의 난민이 앞으로도 이곳으로 밀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위기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지역에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9일 오전부터 벨라루스와 마주한 푸즈니카의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 지역 난민 유입을 방관하고 있다며 난민 유입을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미얀마 국민 300만여 명이 인명구조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8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얀마 군부가 이들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특히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식 없이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3억 8,500만 달러 기금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기여국들이 보다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1년 전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하고 올해 초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 강제 할당해온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 각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마감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타이완의 TSMC 등 역시 관련한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등 1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11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전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온돔을 괌에 배치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보도 자료를 통해 아이온돔을 괌에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9일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을 인용해 아이언돔이 중국의 순항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지난 8월 뉴멕시코 화이트샌드 미사일 훈련장에서 아이언돔을 활용해 8개의 순항미사일 추적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로켓 포탄과 사거리 최대 70km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입니다.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래스카의 남서부 아키악에 사는 원주민 유픽 부족은 요즘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이달 말이면 광대역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집집마다 수신기 설치가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인터넷은 됩니다. 하지만 속도도 느리고 연결이 불안정해서 한 달에 300달러가 넘는 요금 걱정에 인터넷을 켰다가 다시 끄는 것이 보통이었다는데요. 겨울이면 마을 옆을 지나는 강도 얼어버려서 외부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방법은 4인승 경비행기가 유일한 방법인 아키악 말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구축한 인터넷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구호자금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곳곳의 외딴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대역 인터넷 프로젝트의 빠른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올해 안으로 이 아키악 마을은 저궤도 위성이 내려보내는 고속 인터넷 신호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인터넷 요금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평소의 4분의 1 정도인 월 80달러 정도랍니다. 끊김없이 빠른 속도의 인터넷은 아키악 마을 주민들에게 평소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던 탓에 길게는 1년 반 가까이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다섯 아이를 뒀다는 한 보육교사는 원격으로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일도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석다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서 고장난 기계 고치는 재미를 알았다는 주민 포스 씨. 앞으로는 고장난 모든 것을 수리하는 작은 사업도 하고요. 법률 상담, 온라인 세금 신고를 돕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일 때 흔히 광명을 찾았다 이런 표현하지요. 포스 씨도 인터넷이 내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북한은 함흥과 신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흐립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자강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강계, 용현, 사리원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집니다. 삼재현은 오후에 한때 눈 예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평양과 자강도, 황해도 일부 지역은 눈이 내리는데요. 5에서 10cm 안팎으로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비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14도에서 시작됩니다. 장진, 김영건 영하 10도, 해산이 영하 8도. 동쪽이 장전 2도, 김책 1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 영하권이고요. 서쪽도 남포, 해주, 용현은 2도지만 모두 영하권입니다. 평양이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3도, 개성 0도, 중강 7도입니다. 낮 기온 삼지연 영하 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영하 3도, 강계가 영하 1도고요. 평양이 5도, 신의주 4도, 청진, 원산, 개성 7도, 함흥 8도.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장전과 김책 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입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먼 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도 1.5에서 4m로 먼 바다 쪽 물결이 더 높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이 4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니카라과 대선 절차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5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세계 식량계획이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2주차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8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국제적 차원의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6년에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도출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핵심 3파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예,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여전히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글래스고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향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정말 어렵고 이 과정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거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 회의 참석을 안 했네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관련 당국자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두 주요 오염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불참에 특히 실망했다면서 이는 이들 나라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과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대면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이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주에 이 회의 개막에 앞서서 불참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이 왜 불참하게 되는지 이유도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시 주석은 다른 주요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회의에 앞서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주요 20개국 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지난주에 이번 COP26 회의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시 주석의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다른 나라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자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목표나 다짐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회의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글래스고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가 모여 있다고요?
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 또 기후 환경 운동가들이 글래스고 행사장 밖에서 연일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각국에서 모인 사람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네요. 자, 이번 회의에서 이분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다짐이나 약속들이 실제적인 기후 대응과는 거리가 먼 말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 대표적인 청소년 환경 운동가죠. 이 그레타 툰베리 양도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툰베리 양은 이 회의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환경을 위장한 글로벌 축제라고 성토했습니다.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글래스고에 모인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냉소, 조롱은 이제 그만하고 이런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것이 될까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례로 투표를 들었는데요. 각국 정부가 기후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압박이 필요하다면서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나 가두 시위보다는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접근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COP26 일정이 언제까지입니까?
네, 12일 폐막합니다. 이번 주가 2주 차이자 마지막 주간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100여 개국이 10년 내 메탄가스 배출을 30%로 감축하는 데 동의하고 또 한국, 베트남 등 40여 개국은 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약속은 결여됐고 구속력도 없어서 급박한 위기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미 국가 니카라과로 가보겠습니다. 니카라과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니카라과가 7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네 번째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니카라과 선거 당국은 8일 대표가 98%가량 진행된 가운데 오르테가 대통령이 76%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압승이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위인 야권 후보 득표율은 14%, 그리고 나머지 4명도 1%에서 3% 정도 득표에 그쳤는데요. 사실 이런 대선 결과는 이미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도 하기 전에 오르테가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는 건가요?
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포함해서 주요 야권 인사 약 40명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 미스 니카라과 출신의 야당 부통령 후보도 가택 연금됐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야권 후보 5명은 사실 인지도가 거의 없어서 무늬만 선거였을 뿐 사실상 오르테가 대통령의 단독 출마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미 장기 집권 중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 1979년에 좌파 정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을 이끌고 당시 친미정권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치른 대선에서 당선돼서 9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2007년에 다시 대권에 도전해서 성공한 이래 세 번 연임했는데요. 이번에 4연임에 성공해서 내년에 취임하게 되면 총 집권기간이 30년을 달하게 됩니다.
네, 오르테가 대통령 부인도 지금 정치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부인은 부통령입니다. 로사리오 무료 부통령은 2017년부터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지금 정권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부인이자 부통령이네요. 그러면 이 무료 부통령도 계속 직위를 유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료 부통령도 오르테가 대통령과 함께 5년 더 집권하게 됩니다. 무료 부통령은 8일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영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선거가 국가의 존엄성과 주권의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오르테가 대통령은 75세, 무료 부통령은 70세입니다.
네, 니카라과 대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서구권은 이 대선 전부터 오르테가 정부의 노골적인 야권 탄압에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 선거 이후 거짓, 사기 선거라고 비판을 쏟아내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 하원은 지난 3일에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른 동맹국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니카라과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니카라과 대선을 일종의 무원극에 비유하면서 사기 선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을 내고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오 부통령이 치른 이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결코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라과 국민을 위해서 오르테가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외교,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니카라과 대선 결과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도 좀 볼까요?
네, 이웃나라인 코스타리카나 콜롬비아 등도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반면에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대선 결과를 환영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무리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아 위기에 처한 인구가 4,500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까?
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43개국에서 약 4,5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숫자가 4,200만 명이었고요. 2017년에는 2,700만 명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 그 기아 위기에 처했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네, 분쟁, 기후 변화, 또 식량 가격의 상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이렇게 수천만 명이 위기에 처했다고 WFP는 분석했습니다.
네. 자,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초보다 기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더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가된 건데요. 현재 아프간에서는 약 2,300만 명이 식량 사정이 불안정한데요. 이 가운데 870만 명은 비상 상황에 부닥친 걸로 WFP는 추산했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의 식량 사정이 왜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까?
네, 가뭄 그리고 내전으로 연료, 비료, 식량값 등이 치솟아서 식량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WFP는 역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남수단, 에티오피아, 시리아, 또 예멘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나라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아 위기에 처한 걸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돈을 받고 판다 이런 보도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자식과 먹을 걸 교환하는 가정이 있다는 비극적인 얘기도 알려졌습니다. 세계 식량계획은 먹을거리가 궁한 없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내보내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메뚜기라든지 야생잎 아니면 선인장 같은 걸 먹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긴급한 상황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긴급하게 현금 지원이 필요한데요. 세계 식량계획 측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돕지 않으면 기아 위기에 처한 4,500만 명이 말 그대로 사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6명을 추가로 소환합니다. 20개월 만에 해외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완화한 미국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가운데 두 곳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 설치된 그 의사당 난입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의회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6명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건을 앞두고 이른바 전략회의에 참여했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 기록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조사특위가 소환장을 보낸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 소환장은 총 6명에게 발부됐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를 이끌었던 빌 스테피언 본부장과 제이슨 밀러 전 선임고문, 앤젤라 맥컬럼 트럼프 선대위 전국사무부국장 등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의사당 난입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문제를 논의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버나드 캐릭 씨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는데요. 캐릭 씨는 의사당 난입 사건을 앞두고 지휘본부로 쓰인 호텔방의 대금을 낸 사람이라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네. 자, 특위가 이 사람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톰슨 위원장은 성명에서 1월 6일 난입사태를 앞두고 대통령 최측근과 자문단은 대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의 인증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위원장은 이어 조사특위는 대선 결과를 뒤지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자세한 내막을 알기 원한다며 여기엔 누가 백악관 또는 미 의회와 미리 의논했는지와 폭동으로 변한 집회의 배후 그리고 자금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특위가 지금 조사 중인 의사당 난입 사건, 그날 의사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로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해당 사건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조사 특위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왔습니까?
예,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2명, 이렇게 9명이 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현장 방어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요. 이후 특위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은 정부 관계자와 소셜미디어 회사 직원, 법 집행요원 등 총 150명이 넘습니다. 네.
뭐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소환장을 보낸 6명 이외에도 특위는 지난 9월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또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 캐시 파텔 전 국방부 관리 이렇게 4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10월 중순에 의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10월 중순이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사특위의 소환장 발부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들에게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제외하건 뭐 소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배넌 씨는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특위는 배넌 씨가 의사당 난임 사건이 있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시위대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배넌 씨의 소환 불응에 특위는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죄를 가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넌 씨 외에 소환장을 받은 증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특위는 1월 6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사람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대부분은 의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 20개월간 미국이 아주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풀고 여행객을 막기 시작했는데요.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여행,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 워싱턴 DC와 34개 주에 3억 1,40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네, 여행업계, 관광업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사실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해졌던 입국 제한 조처로 인해서 미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한동안 뜸했습니다. 지난해 초 중국을 시작으로 30개가 넘는 국가의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건 뭐 거의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8일부로 입국 금지를 끝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다시 허용하면서 이 관광업 살리기에 정부가 함께 나서겠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지원금 3억 1,400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 지원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앞서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은 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행 관광업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8에 백신을 놓을 것이라면서 여행업계 실질적인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이 입국 제한 조처에 대한 논란도 많았죠.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여러 나라가 여행 제한 조처를 좀 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입국 제한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장관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제한 완화를 내부적으로 주장해 왔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입국 제한 조처를 하면서 미국의 여행객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던 겁니까?
예,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도착한 해외 입국자 수는 2020년에 75.5% 감소를 했고요. 해외 여행객의 미국 내 소비 역시 64.3% 감소를 했는데요. 자,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행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도 있었다고요.
예,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남부 지역, 또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입국 제한 조처로 인해서 하늘길은 물론이고 육로까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업계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대도시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의 브렛 하트 회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유나이티드 본사가 있는 미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도 국제적인 도시이자 관광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도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육상과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행객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하트 회장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해외 여행객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은 뭐 여전히 예전만 못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예약률이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행업 부활의 신호탄을 던진 날이 하루 전인 바로 8일이었는데요. 이날 공항 표정 좀 볼까요?
예, 미국 공항 곳곳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는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항에서 가족과 친자들이 만나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눈물 흘리는 사진과 함께 그들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타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손자, 손녀를 처음 접하게 되는 가족들, 약혼자 또는 배우자와 눈물의 상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오랜만에 재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가운데 두 곳이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 대규모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가 내년부터 1년 동안 저소득 계층에 매달 일정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두 도시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보장된 기본소득입니다. 자,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 한해서 제공해주는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또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절차와 조건이 있겠죠?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먼저 로스앤젤레스시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3,200명에게 매월 $1,000씩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시카고는 5,000명에게 매달 $500씩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현금, 카드 지급 등을 지급해서 어떤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3,200명, 5,000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예, 로스앤젤레스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4인 가족 기준 연 $26,500 등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최소한 한 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자 가운데 수령자는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시카고의 경우는 세부 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역시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충원합니까?
예, 두 도시 모두 시 예산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3,800만 달러, 시카고는 3,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예,
자, 이런 프로그램이 앞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이 됐었다고요?
예,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스토턱시는 앞선 지난 2019년 주민 125명에게 2년 동안 500달러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스톡턴시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급자들의 전일 고용률이 올랐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말고도 다른 도시에서도 이를 시행하거나 뭐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스톡턴시의 프로그램 이행을 계기로 지난해 6월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의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60개 도시가 소속돼 있는데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 주민 150명에게 매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등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행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과연 예산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기본소득 수혜자들의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기존에 받았던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사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게리 페인터 교수는 그럴 경우 기본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매 조알스트론스키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보장소득 실업은 1년 또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돼서 이들이 곧 이제 지원금이 끊길 거라는 걸 알아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을 것이라며 아직 긍정적인 또 장기적인 효과가 제대로 증명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협상국 지도자들은 결국 윌슨 대통령의 계획을 평화회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국 지도자들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초, 독일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독일의 국내 사정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이 해군 병사들은 바다로 나가라는 출항 명령을 거부하고 일부 장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군 일부에서도 반란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화 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1월 8일 아침, 독일 대표단이 협상국 사령부로 가서 협상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군대 총사령관인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장군과 만났습니다. 포슈 총사령관은 차가운 태도로 독일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먼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휴전을 요청할 때까지 평화 조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독일이 먼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협상국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독일이 먼저 말입니다.
페르디낭 포슈 총사령관의 요구 조건을 듣고 독일 대표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협상국 측의 요구가 지나치게 혹독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또한 독일이 50년 가까이 점령해온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알자스와 로렌도 포기해야 합니다. 비행기, 잠수함, 전함 같은 무기들 대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트럭과 철도, 기관차 외에 다른 보급품들도 모두 넘겨야 합니다.
독일 대표단은 이런 요구 조건이 담긴 합의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독일은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휴전을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평화 조건에 대해 독일 정부와 먼저 의논한 다음 결정해야 했습니다. 베를린 정부와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서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혼란한 국내 사정으로 독일 대표단과 협상 조건을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비렐름 2세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났고 독일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고 새 총리가 임명됐습니다. 총리는 독일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협상 조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논쟁 끝에 결국 독일 대표단은 협상국 쪽에서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양측이 협정에 서명하고 몇 시간 뒤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멈췄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서로 열광적인 축하를 보내며 축제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고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 끝나게 됐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숨죽이며 적과 대치했던 전선에서도 이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떠들썩하진 않았습니다. 양쪽 병사들이 땅속에 파놓은 긴 참호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원수였고 적군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유럽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과 관련된 논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오가진 않았지만 외교관을 통한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전국의 외교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결할 평화조약을 둘러싸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모든 전투가 멈췄습니다. 피비린내와 공포로 뒤덮인 전장은 더는 없습니다. 상처 입은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분노에 찬 적대 행위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 군은 패배했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이끄는 협상국군이 승리했습니다.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무려 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유럽 곳곳에 남았고 유럽 여러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평화조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협상국 대표들의 합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상국 측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혹독한 벌이 될 만한 조항들을 요구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산업, 경제, 군사력 같은 모든 분야에서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른 협상국 대표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 have, have의 여러 가지 뜻 살펴보겠습니다. have, 가장 기본적으로 소유를 뜻합니다.
I have a car.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ave가 중요한 건 완료 시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I have seen the movie. In this example, have is just a grammar function word to show that the action is completed.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어요. 첫 문장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have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두 번째 문장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해서 have는 영화를 본 행위가 완료됐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have를 변형한 has는 3인칭 단수 주어와 함께 쓰입니다. she, he, it 뒤에 올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로 씁니다.
She has a new bike. It has blue ink.
She has a new bike. 그녀는 새 자전거를 가졌습니다. It has blue ink. 그것에 파란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내가 I have seen the movie. 나는 영화를 봤습니다. You seen the movie. 당신은 영화를 봤습니다. We have seen the movie. 우리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They have seen the movie. 그들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3인칭 단수인 그나 그녀가 영화를 봤을 땐 He has seen the movie. She has seen the movi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를 말할 때도 누군가 고양이를 가졌다고 하려면 내가 고양이를 가졌을 때 have를 쓰죠.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 You have a cat. 당신은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을 경우 We have a cat. 그들이 가졌을 경우 They have a cat. 그렇지만 3인칭 단수가 주일 경우에는 그, He has a cat. 그녀도 She has a cat.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had를 쓰는 경우는 간단하죠.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모든 대명사 뒤에 오는 have의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 문장도 had 한 가지만 사용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I had a baby. 3인칭 단수 그녀가 주어일 때도 she had a baby 같은 동사를 씁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전에 이미 끝냈다고 말을 하려면 주어가 나일 경우 I had already finished.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그일 때도 He had already finish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everyone이나 everybody처럼 모두, 모든 사람이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국어로는 모두, 모든 사람 이렇게 복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복수처럼 들리지만 everyone과 everybody는 둘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문장에서 everybody는 has로 쓰고 과거형은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had, H-A-T, had를 사용합니다.
Since everyone and everybody are both singular pronouns, I would use ha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 or has, 그리고 had를 각각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